예,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없다든가 또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책망하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가 책망받을 믿음은 아닌지 한번 또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믿음과 비슷한 요소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또 산 위에 오르다가 돌 위에 돌을 얹으면 다리가 편하다더라. 이런 어떤 비슷한 그 전례되어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취하는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도 더 확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막연한 기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읽은 말씀에서 책망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 제자들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성경 속의 일들은 오늘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들과는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먼 것 같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족과 보호도 팽개친 채로 그 모험을 감당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믿음이라는 거지요.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과 같이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연약함을 보일 수 있고 자신에게 범죄하는 형제들에게 용서를 하되 하루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빈다면 받아줘야 할 것으로 가르치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누가는 기록하는 가운데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앞에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고 여기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믿음의 위력을 증거하심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왔다고 하지만 이러한 자세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과 더불어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의 선하심의 뜻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다고 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니까 아멘이 안 돼요? 자, 오늘도 이 말씀, 읽은 말씀 세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검증이 되는 것은 풍랑이 치고 뱃속에 물이 가득 차서 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태할 때에 믿음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뭘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음미를 해보면서 믿음을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즉 믿음은 뭐라고요?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바란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다 아는 거죠, 이거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상은 본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휘포라고 하는 아래, 밑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히스테미, 서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 합쳐져 가지고 휘포스타시스 이런 히라버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좀 달리 번역되는 데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확신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가졌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확실한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확실한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각자의 단순한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것, 즉 성경에서 나타난 사실 아래 서 있는 것을 사실 아래 서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 받을 것을 나에게도 그 선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타나도록 소망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했던 그 역사를 오늘 나에게도 행하도록 기대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다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기대나 소망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눈에 가려진 것들이죠.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것들, 것들이 뭐냐 하면, 일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또는 사실을 얘기하고, 좀 부정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것도 의미하는, 프라그마.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를 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스 그런 말이에요. 엘렌코스. 그래서 확증, 확신, 책망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육신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역사와 사람들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로 종말에 반드시 우리 앞에 보여지도록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적인 것보다도 미래적인 것에 치중한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플라톤의 철학이 바로 프라그마라는 겁니다. 프라그마.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 플라톤이 얘기할 때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들. 그래서 뭐 이데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절대적인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철학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타날 미래의 분명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나아가는, 이루어질 것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어떤 행동을 하거나 바람 가지고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잠잠히 견딜 수 있게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첫 부분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믿음을 확인하게 된 배경은 평탄한 갈릴리 잔잔한 호수의 항해 가운데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배에 물이 넘쳐서 퍼낼 수 없을 정도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 혼란하는 제자들과 그와는 반대로 믿음을 견고히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 아수라장 가운데서도 고요히 주무시는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하게 될 때는 귀가 얇아진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령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가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는 귀가 얇아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여기저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방법이 옳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저울질하게 되는 혼란을 겪는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아무데나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귀가 열거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이 누가 무슨 방법으로 병이 이런 같은 병이 나았다고 하면 이야기를 솔깃해서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다 사용해보는 것 역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누가 이런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솔깃해서 그 방법에 현혹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믿음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처럼 물을 것입니다. 나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잔잔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갈팡질팡 하나님을 의존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죽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현실 삶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으면 나오는 말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다고. 이 한절 속에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음미해 보면 믿음 있는 예수님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을 따라 행한다면 별일이 아닌 일도 우리는 너무 힘겨워하고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적과 표적을 항상 일으키시는 주님을 옆에 모신 제자들이 이랬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우리야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위를 해보기도 하지만 역시 그때 제자들의 입장과 오늘 우리의 입장이 다르게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들보다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을 언제나 부를 수 있고 깨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주님과 함께 나눈 제자들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람산에 예수님 뭐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신다고. 최후의 만찬에 떡을 잔을 나눠 마시고서는 찬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같이 갔다고요. 그런데 같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감람산에 어때요?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뿔뿔이 도망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어죽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확실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고난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요즘 어때요? 죽겠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요즘 어떤데요? 죽겠네요. 지금 못 살겠네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제자들께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른 적 있어요? 언제? 없어요. 급하니까. 급하니까. 잠에서 바로 깨어 아직도 잠결이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왜? 잠에서 막 깬 사람은 어때요? 잠에서 막 깬 사람은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막 깬 사람은 사실은 어때요? 본능적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잠에서 깨자마자도 어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되어오는 상황을 봐왔잖아요. 그런데도 물을 퍼내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갖다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난리 통해서 고요하게 피곤하셔서 주무시다가 제자들 깨우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름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당황할 때 나타나는 자세는 오늘 나는 과연 어디에 가까울까? 제자들처럼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가? 아니면 주님처럼 그 난리통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잠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가? 물론 후자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전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혹시라도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단식을 하지는 않는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맡겨드리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아마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속해 주시리라고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죽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요히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 것이다. 이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리 되어 있죠. 자, 진정한 믿음은 자연까지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죠?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확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앞에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했고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는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믿음을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적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약속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하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합니다. 어디서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앞에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 누가 나와요? 믿음 때문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을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300년을 살았던 에녹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죠. 주님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결과에 대해서도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들으면서 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25절에서 볼 수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앞에 두려워하고 놀랐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찬양보다는 놀람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 속의 기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세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의아해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도와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어서 주님께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역시 주님의 안타까움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님 정도만 돼도 뭘 옮겨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막연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산만한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조차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의 성경 밖에서 오는 확신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보다 강하다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것들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삶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버려둔 사람들에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믿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더러더러 봐오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그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선진들이 받을 것처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구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런 어떤 희미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는 확신이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확신으로 응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